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한 그곳을 소망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얼만큼 열망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지를 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고생을 하고 또 헌금한다고 없는 돈에 애를 써서 그것 때문에 천국이 문을 열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러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12절에 있는 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 표현 때문에 그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가지고 뺏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 것으로 빼앗아 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천국에 내가 가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이 뭔지 또 이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인지 이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침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구약에는 이 천국이 침노하도록 허락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천국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안에 있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그 성소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그런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한 때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든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침노한다면 죽어야 하는 것. 그게 그 구약 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세상에 임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이죠.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대신을 믿는 자가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오직 그들만이 침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들만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원칙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해도 천국은 자동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은 침노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미 천국은 내 것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마치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착하게 잘하고 사니까 천국은 당연히 내 것이지 이렇게 이제 마음먹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해당되지를 아니한다. 오직 그들은 바로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러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 11장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11장이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장터놀이 비유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존재감에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변증 그게 지금까지 11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그 베푸신 그 고울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알아보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한 책망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책망한 고울은 이제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세 고울로 이렇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울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중심지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이제 그런 그 고울이에요. 특히 가버나움이란 곳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많은 그 병자, 문둥병자, 귀신들을 이제 고쳤던 굉장히 이제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가버나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그들이 책망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책망한 그 세 고울과 비교한 것이 나옵니다. 비교한 게 누구냐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에요. 이방 나라죠. 그 세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도시란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것이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까지 받은 그런 것이에요. 소돔은 또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던 그런 그 죄악의 그런 도성으로 이렇게 이제 대표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소돔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런 그 죄악의 도시, 그런 소돔이나 우상성이나 이방의 도시, 그런 두로와 시돈,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권능을, 너희에게 한 권능을 내가 행했더라면은 그들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두루와 시동, 그래, 소동, 그것과 더 악한 놈들이다. 그래, 책망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 21절도 보면은 고라신이나 베스레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가버나움에 생한 권능을 소돔 생하셨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멸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은, 두로와 시돈이 그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 회개할 것 같으면은, 왜 예수님이 그들에 가가지고 권능을 행치를 안 하냐 말입니다. 회개할 것 같으면 가서 권능을 행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소돔까지 가가지고 와도 권능을 행해야 되죠. 그래, 이왕이면은 권능을 행해가지고 회개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권능을 행하고 회개하라. 그런 죄를 이끌어내는 거 그게 더 합당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 구원받게 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라도 뭐 두루를 가셨다 시돈 찾아갔다 소돔 찾아갔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이걸 보면은 이방 나라를 내세워 가지고서 이 권능을 행해도 회개치 않는 그 유대인들을 그 문제, 그들의 문제가 뭐냐? 이걸 이제 드러내시려고 이방 나라를 그냥 그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이지. 실제 그들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들 가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방 나라가 회개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던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권능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병자 고치고 했던 그거 예수님이 하신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신 그런 권능을 보고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회개가 나와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병자 고친 그걸 보면 회개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병자 고친 그런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 권능, 그러면 신비한 기적입니다. 병 고쳤구나. 참 놀랍네.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병 고치는 권능을 해서, 아,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반응은 생소하지 않나 말입니다. 행여이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능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행한 그 권능이 유대인들의 그 문제치를 책망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병자를 고치면서 당시 유대인의 그 문제 악한 걸 책망을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병자를 고친 그 권능이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능 행하신 것은 그냥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저주에 갇힌 자,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몽땅다 저주 아래에 있다, 어둠에 갇혀 있다, 심판받을 자다, 그걸 지금 그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쳤다는 것은 결국은 어둠에서 저주에 끄집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뭔가 하면은 어둠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의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인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된 천국은 누구에게 천국이냐 열리냐 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열려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와가지고 실현 천국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야만이 예수님이 생명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천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저주 아래 있고 심판을 인하를 심판하는 거예요. 저놈들 엉터리니까 다 몸값 심판해버리고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보면서 율법 지켜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우리들 이스라엘을 그 왕국을 재건해주는 그런 메시아, 그들에게 기다렸던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은 단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막 배척하는 것이죠. 부정한 자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들은 배척한데 오히려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친구를 삼으며 그들을 고쳐주는 그런 행함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도 의문을 가져버린 것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보이신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권능을 행하시는 것으로서 나는 심판나로 온 것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기 내가 왔다.
그게 금을 행하는 그 안에 담겨있던 주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이 권을 행하신 것은 심판의 주가 아니고 생명의 주다. 그걸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먼저 불러내시고 고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이루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일인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거죠. 말한 대로 요한조차도 주님이 한 그 일을 보면서도 당신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만드냐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전혀 상상치 못한 그런 분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신하신 천국도 이 땅이 상상지 못한 그런 천국으로 실현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도무지 뭐, 관심두지 않고 길 가다가 길에 굴러다 땅통을 발로 탁 쳐버리는 것처럼 발로 차버린 그런 좀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천국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참 시시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었어요. 너희들 기다린 천국은 그건 천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라 하죠.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메시아가 왔다는 내가 메시아란 그런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런 천국이 무슨 인기나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 뭔가 좀 야 참 세상 살맛난다 뭐 이런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내게 참 좋은 어떤 곳 항상 그런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마음에 좀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천국 그게 무슨 인기냐 말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며 살고 있는데 생명이 되는 생명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그 은혜를 아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은 정말 인기 없는 겁니다. 해수욕장 가면은 수상 그 구조대들이 막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소에는 아무도 그 구조대들을 운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원래 귀찮죠, 걸거치게. 근데 나는 제가 가고 싶은데 막 가지만 받고 하니까. 근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수상 구조단은요, 그야말로 생명은 아닙니까? 그들 죽는 거 아니냐, 죽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멀쩡한 사람에게는 그 예수 인기 없습니다. 단지 저주 아래 담겨있는, 갇혀있는 그런 나를 보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는 생명의 주예요. 아,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쪽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 은혜 아래 생명이라 그 은혜 아래 붙들어 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도무지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은 그냥 우리들만큼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민족이다. 천국은 내 것이야, 우리 것이야. 그러니 자기들은 죄인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존재니까.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을 그런 더러운 자들 이렇게 밀쳐내고 배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을 보고는 야, 저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한다. 엉터리단 말이죠. 그걸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유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저주받았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병든 자를 저주받은 자를 여기면서 그들을 가까이 한 주를 비방했던 그게 바로 악함이구나 하는 그걸 그들이 봤어야 한단 말이죠. 권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가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는 뭐가 없냐면 선민의식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 나라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조건이 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는 그들의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군으로 회개한다 회개한다 이런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의 그 권능을 보고서 우리가 믿어야 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생명이 되시 그 생명으로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만 생명의 주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심을 믿는 그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열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저주 아래 있느냐면 내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난 저주 아래 있는 거라면 내가 알았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주 아래 있음을 알지를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천국 가게 되는 거 이렇게 여겼던 바로 이러한 것이 교만이었구나. 그게 내가 날 몰랐던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한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뭐 좀 잘난 돈이 아닙니까? 아니구나. 그걸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실현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믿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된 것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은 그들에게 열려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그런 신자라면은 그 주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소망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냥 뭐 마음속에 그냥 천국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소망합니다. 이런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천국의 문제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신자예요.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땅의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 것 때문에 그 천국을 내가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 그냥 뭐 한평생 뭐 왔다 가는 거 잘 살다 가면 그게 전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참 그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막 안겨주면서 천국을 해방해 버린다는 그 생각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그냥 힘들면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염려, 걱정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시오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천국의 그런 평안, 그 자유로운 그 삶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은 지금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그런 일들 또 이 땅 일로 인한 어떤 고민과 염려 이 땅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생각에 파묻혀 살아가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지금 주님의 그 평안 누리지를 못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고민도 해보고 돌아보고 그런 그 좀 일들이 있어야지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신자로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졌던 고통과 아픔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그 마음을 주님께 두려고 애를 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고민이 생기 걱정하면서 마음 편치를 못하는데 그 편치 못한 그 참 고민만 잔뜩 갖고 있는 그런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말이죠.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 살던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찾고 설교되고 돌아가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 평안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그게 장땡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그 순간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아니 고개를 끄덕은 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면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나에게 정말 우승하려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두세 살 얘기 두 살이 뭡니까? 뭐 이제 뭐 당장 한 살 갓난 뭐 조그만 애도 자기 손에 지금 뺏어가면 울고 빡빡 난린데 우리가 천국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사탄이 그런 일들을 몰고 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도 평강도 그 자유로움도 가유로움도 다 뺏어가면서 잠깐 이 땅에 짐만 안겨주려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의 일들 그런 것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이미 그건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은 없다 그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천국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가져가면 가져갈까 싶고 뭐 도망가자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우리가 아무 생각해도 어떤 천국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분들 얘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에 뭐 여러 일을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그런 일을 한다면은 얼마나 성의와 열심을 다 쏟고 내 전부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가 그랑 돌아보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천국의 문제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천국에 안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돌아보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천국의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간 교회 천대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시시한 천국이라고 하면서 발로 툭 쳐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지금의 그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신 주님의 일들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책망하는 주님 일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단지 죽어서 꺼지고 들어가면 되지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은 천국을 향한 열망은 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면 되니까 그건 나중 일이죠. 그래 저 현실에서 이미 천국을 입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천국이 뭔가 궁금하지도 않죠. 천국을 살고 누리는 것도 관심 없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니까 현실에서 생명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걸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면은 걱정해버리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해버리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죠. 왜 했는데 안 줍니까? 그런 내가 이 고생 아닙니까? 말이죠. 하나님 한다고 하셨는데 괜히 빠먹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가벼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다면 내가 왜 이런가? 내 문제가 뭘까 말이죠. 좀 이런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주를 정말 찾고자 원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게 그게 좋은데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버리고 산다는 그게 우리의 지금의 어떤 그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고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빛이시고 생명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버린다면은 이미 그 사람 그걸로 천국이 현실된 것입니다. 날마다 저주 아래 나를 구출하시는 정말 버리지 않고 붙들어 생명의 그 길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만 있고 싶고 말이죠. 딴 것 필요 없이 난 주님의 은혜를 있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다른 천국 생각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는 그 천국만을 염원하고 갈망하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천국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신자의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이런 신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주님의 나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아니란 마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마치 까지고 가면하고 말로 말지 뭐. 뭐 그런 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현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게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는 말뿐이죠. 말뿐이니까 듣긴 들었지만 결국 살아가는 건 내 전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악함이고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징금을 한 것도 그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옥도 우리가 뭐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틀린 말입니까? 어떤 경우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물론 지옥과도 마땅한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든 말이 신경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든 말든 나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주님의 그 권능에 의해 크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 천국에 생명의 나라에 간절한 절박한 그런 심령이 있을 때에 주가 생명의 주다. 저주와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 생명 오셨다. 그 주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야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난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다면은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본문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천국은 친노에서 빼앗아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그러니 천국이 내 것이다는 이러한 생각들, 그들에게 천국은 이미 닫힌 곳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따는 당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간절한 열망, 소망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그저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 그게 그들이 기다린 전부였기 때문에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딴 정보 필요 없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이 실현되었다는 걸 외쳤습니다. 실현된 천국은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 살만 난다. 뭐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짝꿀 그것 때문에 살만 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어둠에 갇힌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천국이 문을 열고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런 천국 들어가겠다고 힘을 쓰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는 건 되도록 더 좋은 환경에 머물러 살고 싶어서 힘을 쓰지 않습니까? 천국도 내가 원한, 내게 좋은 천국 잡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원한단 말이죠. 돈으로 사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 싫습니다. 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신자밖에 없다. 주님 불러내신 택함, 그들만이 그러한 자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버리술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신자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자꾸 우리가 좀 버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내 자존심, 내 고집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책망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우리가 부지런한 것을 깨달아 가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 이게 없습니다. 난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난 목사고 난 장로는 집사니까 말씀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알 만큼은 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태에 놓는 아이들처럼 어떤 그 내 비위에 안 맞고 내게 함께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비방해버리는 그런 식이 될 수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본질이에요. 병 고치는 권능에서 생명이 된 저 주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가 병 고쳤으니까 믿음의 능력도 병 고치는 것으로 다 된다.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생명된 그 주를 보게 된다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나오면은 왜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다 가면서 나에게 용서가 나오지 않는가 고민해 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가치는 존경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서도 그만이고 용서가 없어도 그만이고 평강이 없어도 그만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는 말하지 맙시다. 기쁨도 없고 뭐 상관없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에는 관심이 없다. 그 같은 것이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저주에 갇힌 자, 어둠에 갇힌 자, 그런 우리를 보게 되고 그러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 주님 안에 주어지는 누리게는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돌아오면서 나의 나약함을 또 보게 되고 더욱더 아, 주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분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자리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생명의 주다, 나의 빛이시다는 그게 더욱더 우리 심령에 강하게 선명하게 달려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대화하는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강한 소망, 열망으로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저주 아래 있고 어둠에 갇힌 자라는 사실을 내가 절박하게 깨닫고 또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옮기신 그 주님의 일이 우리의 전부로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천국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절박한 그런 문제로 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